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로 키우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며 주의 마음에 합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한 강의를 우선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특수요원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의 구원과 새 생명이 갖는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같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는 말씀으로, 또는 사도행전 1장식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이 말들이 다 나가서 해야 되는 이 큰 일의 능력적 차원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근거로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일의 어떤 그 확신, 이런 것을 지시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미션을 갖고 뛰어나가는, 임무를 받고 뛰어나가는 일이기 보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는데 더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어서 주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일에 그동안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그 표를 내는 일이 뭐냐 그럴 때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그 새 계명 이렇게 나왔죠. 큰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과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제1대 제자들이 하나의 모범일 테고, 그 일대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제자된 도리, 제자된 표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요구된다면 그 다음 제자들을 삼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며 성경이 중심 사상으로 삼고 있는 제자된 표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오해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그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그 사이에 오해의 소지도 많고 실제로 오해된 제자 훈련이나 그 신앙적인 열심이 바로 이 문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껏 대부분의 제자 훈련은 복음 전도 일변도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하는 것이 그 제자 훈련의 그 초점이었는데 그것 자체로는 잘못도 아니고 분명히 제자 훈련과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되었을 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과의 연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복음 전도는 대부분 또 제자 훈련이 복음 전도 일변도로 행해졌을 때는 대부분 그 전도가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복음의 습격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그 이 뉘앙스를 습격을 나간다는 건 어떤 뜻이죠? 어떤 탈취할 목적을 위하여 나머지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행위가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위임령을 근거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의 연계성을 놓치고 복음 전도가 제자된 첫 번째 사명으로 이해됐을 때는 언제나 이 파괴적인 습격으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파괴적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습격을 나간다는 표현은 저기 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건 불쌍한 대상이기보다는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시켜 저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가는 거예요. 습격을. 그건 숨바꼭질할 사람 여기부터라 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나를 따라오고 싫으면 그냥 거기서 디비져 죽어라 라고 한번 싹 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너희는 죽어 마땅하고 너희는 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나간다. 따라오면 너희 복이고 안 오면 너희는 죽어도 싸다. 이런 식의 복음의 습격, 복음 전도가 제자 훈련에 초점이 되면 그 일을 행하는 자의 기고만장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오해됐고 실제로 제자 훈련과 복음 전도라는 이름 속에서 성도들에게 매우 많이 해롭게 작용했던 부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구가 이 동양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왔고 서구 역사를 그 진행해 오는 동안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행된 그 참혹한 짓이 다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가 갖는 우월감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 우월감의 역사적 근거를 뭐로 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 국가인 서구와 이슬람 국가인 이 사라센 문명과의 충돌 시에 언제나 어떤 한 지역을 십자군이 점령했을 때와 이슬람교도가 점령했을 때는 기독교 국가가 점령했을 때 훨씬 그 행위가 잔혹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에서 있고 거룩한 자라는 것 때문에 용서와 긍휼이 없고 훨씬 그 명분과 옳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잔혹하게 군 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기독교인들의 한 부작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크게 자행됐다면 그 나쁜 유산들이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어쨌든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갖기 쉬운 우월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과 정죄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잘못 시키면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하면,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리더가 교황같이 돼요. 나중에 겸손하지도 않으며 화목하지도 않으며 온유하지도 않으며 최후의 심판을 하는 엄지손가락을 지켜두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가 손가락을 내리면 죽이고 그가 손가락을 올리면 살아나는 그런 이상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아주 자주 보는데,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할 때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 제자를 삼는 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함으로써 허락하신 신자된 두드러진 표, 신자된 두드러진 핵심을 왜 사랑으로 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인데, 이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속에 이런 음미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디부터 볼까요? 4절부터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보세요. 왜 서로 사랑하라가 필요한가?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 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죠. 근데 왜 사랑이 요구되고 있냐면,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37편이나 73편을 보면 누구를 투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 믿고 불의하게 사는 자가 형통한 것을 투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조금 전에 미션이라는 하나의 명분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빠지기 쉬웠죠? 나는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사는데 너는 너만을 위해서 네 배를 불리려고 사니까 너는 사실 구원시켜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켜주라 해서 내가 한 번만 딱 기회를 준다. 자,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 둘 셋. 됐어. 넌 이제 죽어도 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비를 거는 대목을? 넌 원래 죽어 싸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너에게 한번 기회를 준다. 너 믿으려면 나 따라와서 내 신발 닦고 실은 관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서 이 나오는 사랑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 나는 거룩하다, 너는 아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너희 같이 사는 것은 지옥 가는 것 꼭 좋은 것이고 나같이 살아야만 된다를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난 잘났고 넌 못났다를 얘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냐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그리고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쟤는 회개하게 하지 마세요. 이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미우면 그 사람 회개할까 봐 제일 겁나죠.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곤란하잖아요. 저거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어야 뜨뜻한 데 가야 내 승이 풀릴 텐데 아 저게 그날 어느 날 회개를 해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이제 내가 안 믿게 된다고요. 불공대천지 원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는 천국도 난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벌써 얼마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 나쁘게 작용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상대방은 예수 못 믿고 죽어가고 나는 구원 얻은 이런 차별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구원을 얻어 함께 생명과 진리로 오는 것을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니면 무엇이 안 될 것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누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사랑이요.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 중에 누군들 구원을 얻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죠. 그것이 땅끝까지 가는 우리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족속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며 제자의 가장 굵은 심정이요 근거요 원리여야 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별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라고 이쪽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별된 것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두 번째 명령이 유언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니까 유언은 보통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늘 반대로 하니까 마지막으로 물에다 묻어라 거꾸로 할 줄 알고 그랬더니 마지막 말만은 들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제자 훈련, 제자도, 신자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그럴 때는 사랑이 제자된 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되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실천하여 저들에게 표를 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런 건데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심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뛰어난 자인가를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증오할 만하고 가장 그 미워해서 타당하다는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저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을 얻었고 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나만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자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말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우린 그런 말을 뭐 할 때 써요? 겸손을 가장할 때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늘이 되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옆에 가면 이렇게 찬 바람이 불고 뭘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나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의논하면 이렇게 눈에 힘 딱 주고 째려보는 사람은 그 신앙 좋은 게 아닌데 그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뭐 그러면 손 척 쳐들고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고 그냥 번들하게 얘기하고 봉사하라 하면 소매 걷어붙이고 잘하고 그리고 뒤에 한번 싹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자기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는데도 옆에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수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데 모두가 흥!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심에 찔리면 웃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주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겠습니까? 사람 중에 우리가 볼 때 선인과 악인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에게? 큰 죄인과 더 큰 죄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 선인과 악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 마치 나는 선인이고 저들은 악인이며 나는 의로운 자고 저들은 불의한 자인 것처럼 그들 앞에 서기 위하여 나간다면 그건 제자도도 아니고 그건 제자로서의 훈련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꺾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우리한테 매우 낯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맨 이거 뭐 시비 거는 싸움이 된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러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고 신앙이 나쁘다 그러는 사람은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나마도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으냐가 정상적으로 제시된 게 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한테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까지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면 됩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버스 타고 2시간 거리 내까지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를 들죠. 이 율법사의 질문은 뭐였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누가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보고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이 보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서 데려다가 그 여관에 그 투숙해 하고 자기가 일 보고 다시 들르겠노라고 약속하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고 답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질문은 뭐였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좋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상이 분명한데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자 쪽에서 어디까지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란 말이에요. 다르죠, 전혀. 답이 나와요.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땅끝까지요 모든 족속입니다. 땅끝까지요 모든 족속 앞에 십자군기를 들고 내가 가진 구원과 내가 깨우친 진리를 이제부터 어떤 의미에서 재는 의미에서 나눠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었듯이 저들을 도우러 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자로 어떤 종과 섬기는 자로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들 앞에 대접을 받는 자로서 선생과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물론 실제 내용으로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히려 종과 그 하인으로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전혀 알아듣는 눈치가 없으신데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깨우친 것, 우리가 이제부터 나눠주어야 할 것 때문에 할 것 그 일 때문에 내가 가진 자요 내가 베풀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듯이 우리가 이제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러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땅끝까지요 모든 족속 앞에 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전혀 자세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복음 전도적 차원에서 일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제자도는 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에 수종드는 자로서 서 있지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하고 저쪽은 나중에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선배로서 차렷, 열중쇼, 이거 하러 가는 건 아니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 군번을 먼저 달아서 계급이 앞선 자가 된 그 자랑이 있어서 꼭 앞에 앉고 열중쇼 차려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란히 일을 시키고 번호를 매겨서 분명히 내 쫄병이요 내 후임인 것을 확인하는 그 잘난 척이 꼭 개입되게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지식을 나누거나 세상에서 무슨 재물을 나누거나 유익을 나눌 때 갖는 그런 아무리 선한 마음을 할지라도 내 자랑이 되며 내 공덕이 되며 나의 그 자비와 나의 지식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시는 일에 수종된 자로서의 청지기적 종 하인으로서의 겸손함과 그 주를 섬기는 두려움이 절대 혼동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의 일을 할 때 잘난 척하지 말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 잘난 척을 했듯이 주님의 크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난 척을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난 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이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섬기는 것으로 규정 지어진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듯이 서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간다. 이유는 제자도가 내가 무엇을 나눠준다는 시여자로서의 자랑보다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시중 두는 자로서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땅끝까지 가는 이 일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났던 원수를 사랑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다 내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누가 이웃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자가 이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의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그 은혜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시중 들어야 되는 대상이 다 우리의 이웃인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왼수가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갈만한 곳에 가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그 일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이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책임질 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누구를 책임지라는 겁니까? 불쌍한 자들입니다. 원수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누가 이웃이었느냐? 이게 누가 이웃이냐? 자기가 홀로 자신을 놓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잘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는 가장 대접 못 받는 욕먹는 사람들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보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사랑을 베푼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자도가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어려운 곳에 가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태국 가서 선교사 하는 것과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선교사 하는 건 어느 쪽이 더 세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좀 분위기가 약화됐습니다만 옛날에 중공이나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세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안드레예요. 인터뷰에 안 나오고 나와도 선글라스를 꼭 끼고 나옵니다. 수염을 다 기르고 누군지 모르게. 그래서 누군지 몰래. 그 얼마나 세 보였어요. 기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저쯤 해야지. 그거 말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왼수가 여러분 집안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데 간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다 오시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때 외면하지 말라고요. 그때. 이게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누가 더 멀리 가고 누가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 재려 그러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재려는 것이고 아무도 종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되며 섬겨야 되는 이 싸움. 이것이 제자도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상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성장의 길인 것입니다. 15분간 쉽니다. 자, 여기 보면 22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왜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더 필요한 어떤 다른 근거와 보호자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모두 다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빼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시고 시편 23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란 말이에요. 또 내 이웃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그 핍절함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의 것을 뺏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제자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우리 보통 세상에서 사는 약육강식같이 적자 생존하듯이 남의 것을 뺏고 하나밖에 없는 걸 여럿이서 먼저 앞선 사람이 뺏어야만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아닌 증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섬기러 가는 것과 함께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어떤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든 그것이 나에게 이미 충분한 것이라 말이야. 내가 이 사랑의 증인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내가 먼저 가졌고 넉넉히 가진 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섬기는 자로 가는데 왜 이것이 섬김으로 가느냐 하면 아까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드는 자로 되어 있지 내 것을 뺏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내 것 중에서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나에게 이미 넉넉히 주셨고 또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넉넉히 주시는 일에 수종들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길 사랑의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과 만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봅시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참 의미심장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명예가 깎이든가 주님이 가지신 어떤 소유가 줄어든다든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빌립보서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힘으로 붙잡고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욕심을 채워야 하는 그런 각박함과 핍절한 상태로부터 성도들은 전혀 다른 위치와 다른 신분과 지위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수종드는 자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하고 생명되고 진리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며 부요해지는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사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서 주님이 믿으신 것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길은 이렇게 미치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로 부름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 이유는 그것이 더 멋있는 덕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미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부유하고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요구받는 희생과 섬김과 무슨 사랑을 베푸는 이 일들은 다 우리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볼 땐 희생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부유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십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강 정립이 됩니다. 제자도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는 것으로 제자도가 주어지느냐? 그러면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넉넉히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내 가진 것을 저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저들에게 주기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뒤를 따를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하는 손해보는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부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 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이 길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나눠도 손해보지 않는 일이며 부요한 결실을 맺는 길임을 그 수혜자에게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일로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의 일거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본질과 격에 관한 문제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써 어떤 특수 요원이 되고 특별한 기술을 배워 특별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어떤 격이 이렇게 다른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안에 부여해지도록 노력하고 훈련하여 채우려는 데 제자 훈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 목표로 삼느냐 그럴 때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어떤 모델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제자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한 모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타내시려는 모든 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들이 말씀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 행동이라는 건 꼭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 삶의 방향,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란, 제자도란 결국 그 제자된 신자의 개인 인격의 그 뿌리요, 근거요, 핵심이요, 또 흘러 넘쳐나는 모든 것으로 드러나는 그 영혼과 인격의 어떤 격이라 말이에요. 아, 이거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못 알아들으셨으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서를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주께서 하신 일과 반응하신 모든 일이 다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요,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할 때만 사람이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는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하거나 구역 공부를 시킬 땐 번쩍 하는데 그 외에 딴 거 할 땐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 곤란해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간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그 조건 속에서, 이 나와서 약속된 조건 속에서 약속된 일만을 만나고 간 걸로는 우린 사람을 모릅니다. 살아봐야 알죠. 누가 그러죠? 누가 그런데요? 저 집 사람 보고, 난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하루만 살아봤어도 소원이. 저희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살아봐, 살아봐. 설교하는 게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 또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삐뚤어 뱉겠지. 물그릇을 꼭 치워놓으면 글로 가서 차고 가요. 그거 찬 거 딸내미가 똑 차요. 아, 미치겠어요. 둘을 다 축구선수로 내보낼까봐.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또 허락하시는 생명을 나타내시러 오셔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짐을 진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짐을 다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사실은 우리가 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일을 주님이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핵심으로는 뭐가 되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는 그게 편안하고 폼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섬긴다는 거는. 그건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그 감수해야 되냐면 섬기는 것으로 해야 돼요. 보통 사랑이라든가 이런 명분 있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요. 이렇게 그 옳은 말을 할 때 그걸 실제로 행하진 않고 명분 있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너무 댕댕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걸 지고 가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섬기는 자세로 왼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맡은 일이 고달픈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한없는 그 기쁨과 그 뺏어갈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 저 죽어가는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중개자인 이 일을 맡은 자가 지 짐을 진 것보다 더 고달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고기 안 먹어. 이건 아니에요. 아주 주리를 틀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구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인 자를 위하여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감추고 있는 것이지 나는 여기까지 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절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눈에 힘주고 쳐다보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항복이 돼요. 기도하면 했죠. 지가 내 앞에서 눈깔은 똑그랗게 뜨고 기도한다고 재는 거예요. 이 실수를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가 무슨 다니엘이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전혀 그 입장이 다른 걸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9장 바로 옆에는 18절 말씀이 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을 설득할 때 또는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때가 있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했을 때 이게 무슨 짓이오? 어찌하여 성도가 이렇게 산단 말이오? 해갖고 상대방이 격려를 받는 수가 있고 어떤 게 나도 그래요.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은 약한 것이죠 라고 해서 격려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척을 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생각지 않고 나는 괜찮다 이거죠. 나는 어디 이놈 이건 아니에요. 이놈은 그럴 땐 또 고개는 흔들어요. 아니,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줘야 돼.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깊이 음미하고 들으셔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사를 그만둬야 예수를 믿겠다. 작은 집을 해결해야 예수를 믿겠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부터 믿으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수부터 믿으세요. 그럼 옆에서 펄쩍 뛰죠. 아니 괜찮다니요. 작은 집을 놔두고도 예 괜찮다니요. 그때는 제 의도는 이거예요. 저 컵을 뒀다 안 뒀다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대등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또 깊고 높게 믿느냐의 싸움에는 걸려도 첩을 둬서 지옥 가는 적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을 가죠. 이해하시죠? 그걸 대등한 싸움을 붙이지 말라고요. 남자들한테 제일 많은 건 그게 뭐냐면 담배 끊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죠. 근데 담배를 못 끊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다른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담배는 못 끊어도 좋아요. 예수는 믿어야죠. 장로가 돼서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목사님, 정 담배를 못 끊겠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잘난 척하는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갖죠. 들키지 마세요. 이 웃는 의도는 뭐죠? 장로님,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아도 안 흔들리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 보면 흔들리거든요. 저들의 약한 심령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담배 피고 안 피는 것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사느냐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바로 그런 싸움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는 말은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단 경고, 이걸 핑계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늘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시면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분명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저들의 유익을 구하기에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희생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권리를 기꺼이 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하시죠. 그 희생이 무슨 고문을 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지금 이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11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길이래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사양하여 저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일 말입니다. 저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기준, 내 소원,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자의 기준, 필요한 자의 소원, 필요한 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을 행하고 저들을 격려할 수 있는 지혜, 안목, 이런 것들이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왜 나갔지 않으냐라고 댕댕거려요. 왜 나갔지 않으냐. 우리 첫 시간에 한 바와 같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나의 생애와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것이냐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6절부터 다시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성도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분별인지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 사람한테는 정답을 얘기해서 그를 꾸짖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는 위로하여 나도 그와 같이 약한 편을 들어 그를 격려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경계를 모른다고요.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서 무엇을 그 도움을 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요. 지각에 뛰어남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분별과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돼요. 이건 다 뭐냐면 이상주의적 차원에서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보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너의 존재와 너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과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조금 더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다른 문제로 인하여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성품으로나 태도로나 부지런함으로나 상식으로나 무엇이든지 이를 위하여 다른 것에 조심하여 다른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이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상식 교양 이런 것까지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것이 큰 일을 좌우하게 만들더라 말이죠. 그래서 무엇에든지가 되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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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자도요 제자훈련이요 우리 신앙상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많은 것들입니다. 본론에서 옳고 목적에서 옳고 능력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른 문제에서 시험이 되거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배려까지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 종이라 쓰임을 받는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또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된 직분임을 기억해 하사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심할 것과 절제할 것과 분별과 안목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